세계 뉴스입니다.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대이스라엘 휴전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마엘 하니의 최고 정치 지도자가 휴전 제안을 수용한다는 결정을 카타르 총리와 이집트 정보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쟁 상대방인 이스라엘이 해당 안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휴전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측은 이런 보도가 이스라엘이 협상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책략이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째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 같은 발표가 나오기 직전까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휴전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었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을 준비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6일 가자지구 라파 민간인 대피를 공식 명령하면서 라파 지역 군사작전은 불가피하다고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중국보다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3개 나라를 대상으로 국제 리더십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미국을 중국보다 지지하는 나라가 81곳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 미국보다 더 많은 지지를 보낸 나라는 52곳에 그쳤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곳은 동유럽 국가인 코소보였습니다. 코소보에서 미국의 지지도는 78포인트, 중국은 마이너스 76포인트를 기록해서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154포인트에 달했습니다. 반면 중국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곳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중국의 지지도는 50포인트, 미국은 마이너스 82포인트를 기록해서 미중 격차는 13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면 일본에서 미국의 지지도는 17포인트, 중국은 마이너스 5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지지도는 13포인트를 기록해서 일본에서보다 약간 낮게 나왔고 중국은 마이너스 65포인트였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지도력에서 중국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지도 추이는 시간에 따라 상당히 변화했습니다. 지난 2007년 이래 조사를 추적해서 비교한 결과 미국의 리더십은 대체적으로 민주당 정권일 때 공화당 때보다는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한국과 일본 조선업체에 기회를 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5일 조선업에서 중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시도가 미국 조선업계를 되살리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오히려 한국과 일본 조선사들이 중국과의 경쟁을 견디도록 도울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USTR은 전미 철강노조 등의 청원에 따라 지난달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서 중국 조선업과 해운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서 무역 장벽이 확인되면 해당 국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1970년대에 선박 생산 능력 세계 1위였던 미국의 조선 산업이 중국에 맞서 다시 부흥하도록 하는 지렛대로 여겨졌습니다. 중국 국영조선공사와 자회사들이 주축인 중국의 조선업체들은 작년 기준 세계시장 약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술 핵무기 사용 연습을 포함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러시아 국방부가 6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같은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전략무기, 즉 전술 핵무기 사용을 위한 준비와 배치하는 연습이 이번 훈련에 포함될 것이고 남부군관구의 미사일 부대와 해군 병력이 참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함지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국방장관들이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아무런 대가 없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미국 관리가 말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고가 수입 외제차가 포착되는 데 대해 미 국무부가 모든 운송수단에 대북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13도, 최고기온 12에서 2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에서 3.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국방장관들이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기아라 미노르 일본 방위상,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이 2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등 3개국 국방장관은 이날 하와이 호놀루루에서 3자회담을 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수출과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그리고 이런 미사일을 이용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증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관들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깊이 우려한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다른 발사를 포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심각히 위배되는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3국 장관들은 영내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미국, 일본, 호주 3개국이 개최한 13번째 국방장관 회의였습니다. 세 나라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및 그 너머의 안보, 안정 및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우리의 공동의 가치와 결의로 하나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3국 간 협력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난 1년 동안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모든 단계와 영역에 걸쳐 세 나라의 협력이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장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무력이나 강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일치하지 않고 국제 규칙과 표준 규범을 훼손하는 중국의 주장과 행동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국 장관들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도 촉구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일본의 반격 능력 도입과 호주의 장거리 타격 역량 투자에 대한 진전을 확인하고 이러한 역량 도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호주와 일본 그리고 미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3일 VOA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일본이 모두 북한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북한의 적대와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대북 억제에서 호주의 협력이 더해지는 건 유용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박사는 미국과 일본, 호주 세 나라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면서 그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북한이 아무런 대가 없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미국 관리가 말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안보 협력 기구 OSCE 주재 미국 대표부의 트레이시 뉴일 부대사 대행이 2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대표부가 공개한 성명에 따르면 뉴일 부대사 대행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제로 열린 OSCE 상설 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의 급증하는 군사비 지출은 향후 수년간 유럽 안보 협력 기구 영내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무기와 물자 조달을 위해 구축한 국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라며 북한을 예로 들었습니다. 뉴엘 부대사 대행은 지난해 말부터 북한은 러시아에 컨테이너 약 11,000개 분량의 군수품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공급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러시아는 이 같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의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에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여 우리는 북한이 공짜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며 북한이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및 재료, 기타 첨단 기술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말하자면 러시아와 북한은 이 같은 이전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유엔 부대사 대행은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 국가 등 57개국이 가입돼 있는 OSCE는 세계의 최대의 정부 간 안보 협력 기구입니다. 유럽연합 EU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대러 지원을 비난했습니다. OSCE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가 공개한 성명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우리는 벨라루스와 이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근거 없고 부당하며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 계속된 군사적 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과 OSCE의 핵심 원칙 및 약속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물질적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도 독일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북한 공장들이 러시아를 위한 군수품 생산을 위해 풀 가동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Meanwhile, North Korean factories are operating at full capacity to produce munitions for Russia.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 6개월 동안에만 만 개 넘는 컨테이너들이 전달됐다며 이는 포탄 100만 발을 훨씬 넘는 양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고가 수입 외제차가 포착되는 데 대해 미 국무부가 모든 운송수단에 대북 반입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독려할 것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 호위 행렬에 다수의 고급 수입 차량이 동원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북한의 고급 자동차를 포함한 운송수단의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VOA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우리는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한 모든 보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 등을 통해 모든 회원국들이 제재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TV가 지난달 26일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인민군 창건 92주년을 맞아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방문하는 길에 지난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선물받은 러시아산 아우르스 리무진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이를 호위하는 경호 차량들이 대거 투입됐는데 행렬을 이룬 차량 18대 중 6대가 일본 도요타사의 대형 고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랜드크루저 300시리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차량이 북한에서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차량은 미국 판매 기준으로 신차 가격이 미화 약 8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 제품입니다. 이날 김 위원장의 차량 행렬에는 랜드크루저 300 외에도 일본 렉서스 LX SUV 2대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고급 SUV 및 구형 세단 7대, 그리고 미국 포드사의 대형 승합차인 트랜짓 2대도 함께 포착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김 위원장의 지방 건설 착공식 이동 행렬에서 포착됐던 이들은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자동차 업체 메르세데스 벤츠 독일 본사 기업 커뮤니케이션 팀은 3일 VOA에 북한과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벤츠는 북한과 어떠한 사업도 하지 않고 있으며 대표 사무소나 기타 시설을 통해 북한 시장에 전혀 진출한 바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당사는 유럽연합 및 미국의 금수 조치 등 관련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벤츠사는 또 이 같은 제재 위반에 자사 차량이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포괄적인 수출 통제 프로세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사는 승인되지 않은 제3자 판매나 계약 지역 외에서의 제품 판매를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협력업체의 계약 위반을 용납하지 않으며 거래관계 종료 시까지 일관되게 대응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제3자에 의한 차량 판매, 특히 중고차 판매는 당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뿐 아니라 모든 운송수단은 유엔 대북제재결의 17185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서 일본 자동차 기업 도요타는 지난달 29일 자사 고급 차량이 북한에서 새롭게 포착된 데 대해 BOA에 제재와 수출 통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 포드 본사도 북한에서 자사 차량이 또다시 포착된 데 대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면서 북한 또는 북한 대리인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그 같은 일이 벌어지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2일 미국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포함한 무기를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에게 수출해 수익을 얻으려 할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중동 내 친일한 비국가 행위자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대량 살상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과 관련한 VOA의 서면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들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대량 살상 무기 등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잠재적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만일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이 같은 활동들을 예방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우리의 비확산 도구 내 모든 범위의 수단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국무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이어 이 수단들은 차단, 제재, 법집행, 외교적 관여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는 모든 국가들에게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며 개별 주체들이 대량 살상 무기 운반 수단을 획득, 배치, 사용하는 것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국가들이 안보리 결의 1540호의 이행에 특별히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2004년 4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는 테러 단체 등 비국가 행위자에 대해 대량 살상 무기 제조와 획득, 보유, 운송, 사용 등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결의 1540호 채택 20주년 기념성명에서 이 결의가 대량 살상 무기 관련 물품과 관련 지식 등이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이전되거나 그들에 의해 전해지는 일을 방지할 것을 모든 국가들에게 의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이 세계 평화와 안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신임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지적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키기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미얼 파파로 신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3일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전 세계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지목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거행된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존 아퀼리노 전 사령관 후임으로 이날 취임한 파파로 사령관은 우리 세계는 중국의 우려스러운 행동과 급속한 군사력 증강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침략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주장에 대응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북한 그리고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들도 평화와 안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키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 합동군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면서 투명성과 협력, 공정한 경쟁과 법치를 특징으로 하는 국제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아퀼리노 사령관 후임으로 지명된 파파로 사령관은 지난 2월 28일 상원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전 해병대원의 아들이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수병의 손자인 파파로 신임 사령관은 지난 1987년 임관, 37년째 복무 중입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파파로 지명자는 전투기 조종사로 탑건 학교를 졸업했고 F-14 톰캣, F-15 이글, FA-18 호넷을 6,000시간 이상 비행했으며 1,100회의 항공모함 착륙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부터 미 해군 중앙사령부와 제5함대 합동해군사령부에 근무했으며 2021년 5월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취임했습니다. 한편 이날 파파로 사령관 취임식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이 점점 더 강압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질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해협과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물론 태평양 섬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의 이런 행동 등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이 인도태평양을 지배하고 독재적인 비전에 맞게 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모두 갖춘 유일한 국가라면서 중국이 국방부에 추격하는 도전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편 북한과 러시아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들이 여전히 영내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동맹, 파트너들과 연계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비전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 미국 사이에서 증대되는 양자 관계와 같이 우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쿼드 그리고 기타 협력 그룹을 포함해 영내 전역에서 우리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한국 국민 다수가 핵무장을 지지하는 것과는 달리 전문가 중 상당수는 이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최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2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이 억제 측면에서 효과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차 석좌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핵 사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한국을 더 잘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경제에서 한국의 위상과 중요도 등을 고려하면 핵무장은 여러 측면에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내며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를 맡았던 차석좌를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지난달 29일 CSIS가 내놓은 한국의 핵선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전략 전문가들과 일반 대중 사이에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가 한국의 정책 결정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I had a lot of public opinion surveying of South Korean attitudes towards nuclear weapons that were generally
그동안 한국인들이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가 많았습니다. 찬성 비율이 50%를 훌쩍 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76%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전략 전문가들은 핵무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설문조사 응답자의 66%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불확실하다고 답했죠. 분명히 격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차이가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외교정책과 대중의 의견 사이에는 종종 격차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통상 정부의 외교정책과 전략 전문가들 견해 사이에는 격차가 그리 크지 않죠.
보고서는 보수 성향의 전략 전문가들이 높은 비율로 핵무장을 선호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이념적 분열이 향후 한국의 정치 담론에 영향을 미칠까요?
So I think staying on nuclear is a pretty non-partisan.
이번 조사에서 핵무장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정치 성향은 다양했습니다. 대략 3분의 1은 보수, 3분의 1은 중도, 3분의 1은 진보 성향이었습니다. 하지만 핵무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성향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향후 핵무장은 한국에서 매우 정치적인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무장 지지자 중 진보 성향은 2%에 그쳐 매우 적었죠. 핵무장 반대에 광범위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는 반면 핵무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핵무장은 여론을 양분시키는 매우 정치적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책 이반자들은 핵무장을 강력히 지지하는 대중과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전략 전문가 사이의 시각차를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요?
According to at least our polling, strategic elites see really no immediate need for South Korea to go.
저희 조사에 따르면 전략 전문가들은 한국이 당장 핵 보유국이 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한 동맹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또 한국의 비확산국으로서의 위치와 규칙에 근거한 세계 질서의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정책 이반자들이 핵무장에 대한 국민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핵무장이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거나 아니면 정부가 직접 나서 핵무장이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될 겁니다.
보고서는 전략 전문가들이 핵무장을 할 경우 국제 제재나 평판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감안했을 때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어떤 경제적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Not for South Korea not to go nuclear. We asked them why, like why they felt that way and gave them some choices.
전략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이 억제 측면에서 효과가 높다고 평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위치에 있기까지 50년 동안 거둔 성과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과 같이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위반해 연이어 무기를 확산하는 길은 한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길을 간다면 한국에 어떤 제재가 가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북한이 제재로 인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한국의 세계 경제에 대한 통합 정도와 중요도를 고려할 때 한국의 핵무장은 여러 측면에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 될 겁니다.
영내 핵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인 안보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Again, in the US case, really trying to help better integrate South Korea into US.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핵 사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한국을 더 잘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는 킬체인, 대량 응징 보복, 미사일 방어라는 3축 체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북한의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북한이 어떤 핵 사용도 고려하지 않도록 말이죠.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 채택 이후 미한일 훈련이 확대된 것도 북한과 중국에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북한이 어떠한 공격이라도 감행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란 신호 말입니다.
미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 보유국이 된 후 예상보다 일찍 제재를 풀었고 이후 두 나라가 모두 중요한 영내 파트너로 부상했는데요. 한국에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는 없습니까?
Neither India or Pakistan were members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regime.
인도나 파키스탄 모두 NPT 체제의 가입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NPT 체제 밖에서 활동하고 있었죠. 한국은 가입국입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북한처럼 탈퇴를 해야 할 겁니다. 조약 가입국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북한과 같은 범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고 미국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나리오는 존재할 수 없을까요?
There would be no reason for the US to provide a nuclear umbrella to South Korea.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그 시나리오들 중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디커플링되는 상황입니다. 즉, 미국이 한국의 안보 이익을 감안하지 않고 북한과 합의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 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은 한국에 핵 우산을 제공할 이유는 없어집니다. 그렇게 미국의 핵 우산이 사라지게 되면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신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고 미국이 반대를 안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미한 동맹의 형태는 지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동맹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 그리고 영내 위협과 관련해 현재 미한 동맹이 직면한 시급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And we should not take that for granted. Those are very important things.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도전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을 북한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이죠. 우려스럽습니다. 그 연결 고리를 끊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당장의 해결책은 없습니다. 쉬운 해결책이 없죠.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탐탁지 않게 보지만 미국과 협력해 무언가를 하려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죠.
올 11월 대선 이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한국의 비핵화 입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The survey also shows that if the US were to return with an America first policy that
지금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돌아온다면 비핵화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한 한국의 신뢰는 무조건적인 것도 아니고 미국에 대한 선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동맹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바탕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국내 정치 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주한미군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면 상황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터차 석좌로부터 CSIS의 한국의 핵 선택 보고서 내용과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유조선이 중국 근해에서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최근 러시아에 다녀온 흔적을 남겼는데 이번엔 중국 앞바다에서 신호가 포착된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 북한 유조선 안산 1호의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신호가 발신된 지점은 중국 닝보 저우산 앞바다. 안산 1호는 본토 기준 약 40km 떨어진 이 지점에서 3일 자정을 넘긴 시각 잠깐 위치를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한 국가의 영해가 국제법상 12해리, 약 22km인 만큼 중국 영해 기준선에서 불과 20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안산 1호는 지도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뱃머리를 중국 방향으로 향했는데 이는 안산 1호의 목적지가 중국 항구 혹은 중국 영해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안산 1호 등 27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했습니다. 특히 이 중 안산 1호를 포함한 13척에 대해선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하도록 했습니다. 자산 동결이나 입항 금지 혹은 선적 취소 등을 명령한 다른 선박에 대한 제재보다 더 강도가 높은 조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 제재로 사실상 공해상 운항이 금지된 안산 1호가 어떤 이유에서 중국 앞바다, 그것도 북한 남포항에서 약 1000km나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서 AIS 신호를 노출했는지 의문입니다. 안산 1호의 수상한 항적은 최근 러시아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합동군사연구소를 인용해 지난 3월 말 안산 1호를 포함한 최소 5척의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에서 유류 제품을 선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마린 트래픽 자료에는 안산 1호가 지난 3월 25일 러시아 나홋카 항에 기항했으며 약 6일 뒤 러시아 해역을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후 안산 1호는 지난달 21일 제주도 남쪽 약 126km 떨어진 해상을 끝으로 자취를 감췄는데 약 열흘이 지난 이날 중국 근해에 출현한 것입니다. 이는 유엔의 제재 선박인 안산 1호가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자유자재로 돌아다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안산 1호가 유류를 운반하는 유조선이란 점과 과거 제3국 선박 등으로부터 유류를 획득한 전례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번에도 불법 유류 선적을 위해 중국 바다로 향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안산 1호가 발견된 닝보 저우산 해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 선박과 중국 선박의 불법 접선지로 여러 차례 지적한 곳입니다. 유엔 제재 대상 유조선이 불법 환적의 온상으로 알려진 이 해상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불법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BOA는 중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산 1호는 3,000톤, 약 2만 5천 배럴의 유류를 선적할 수 있는 중소형 유조선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으로 두 차례 운항 흔적을 남긴 안산 1호만으로 최대 5만 배럴의 유류가 북한에 건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연간 허용치 50만 배럴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이미 올해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to the DPRK.
이어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보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상업 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수송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미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미 행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 탄압에 대응한 행정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3일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기둥이라며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행위에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024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언론의 활동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범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진실 추구를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전 세계 언론인과 미디어 종사자들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단순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모든 언론인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행정부는 전 세계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전 세계 언론인들을 감시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확산과 오용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연합을 결성했다는 점을 상기하고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맞서고 독립 언론 매체의 보안을 강화하며 전 세계의 탐사 언론인을 위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수주 안에 나는 전 세계적인 언론 자유 탄압에 대응해 행정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언론을 침묵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행동을 취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와 비자 금지 등을 포함한 조치를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인 및 미디어 종사자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권위주의 정부와 비국가 행위자들은 계속 허위 정보와 선전을 통해 사회적 여론을 약화시키는 한편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정부의 책임을 묻고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인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우리는 모든 국가의 언론인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전 세계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에 대한 변함없는 우리의 지지를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에도 명시된 언론의 자유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75년 전 유엔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국경과 무관하게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으며 전달할 권리를 공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떤 언론인도 단순히 직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협박이나 위협, 폭력에 직면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앞으로도 전 세계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계속 앞장설 것이라며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우리는 모든 국가가 언론인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짓이 진실보다 우세한 세상에선 그 누구도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는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북한 정권의 언론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는 독립 언론과 표현 및 의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북한의 다른 많은 인권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는 북한의 독립 언론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조사 대상 180개국 중 177위를 기록하며 사실상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 중 하나인 북한은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독립적인 언론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의 공식 대변자인 조선중앙통신만이 북한 매체 허용된 유일한 뉴스 소스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헌법과 출판법에 따라 주민들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 헌법 제67조는 언론의 자유 를 보장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이 원칙을 조직적으로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농사가 풍작이라고 선전했지만 춘공기 들어 곡물가 급등을 막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러시아와의 협력도 군사 부문이 우선이고 식량 등 민생 부문은 후순위로 밀려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북한 내 쌀과 옥수수 시장 가격은 킬로그램당 각각 7,200원과 3,300원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해 말 쌀은 5,000원, 옥수수는 2,000원 선이었던 가격이 춘공기 들어 급등한 탓입니다. 기록적인 흉년을 기록했던 2022년 작황에 직접 영향을 받았던 지난해 5월 초와 비교해도 쌀의 경우 1,000원 정도 오히려 비싼 가격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추수기에 풍수해 등 별다른 자연재해 없이 큰 풍작을 기록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바 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곡물 가격이 지난해 추수기가 지나면서 상당폭 떨어졌지만 올 초부터 다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며 과거 4월쯤 시작했던 춘공기가 2월로 당겨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소장은 또 북한 당국이 수매한 곡물을 주민들에게 비교적 싸게 팔았던 양곡 판매소 가격 또한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에 농사 작황보다 작년에는 이제 그래도 괜찮았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심지어 지역 양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식량 판매소도 가격이 이전에는 시장 가격하고 뭐 나름대로 한 7,800원 정도 차이 두고 움직였는데 이번엔 100원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쌀 가격이 평양과 신의주는 각각 5,500원과 5,600원, 그리고 국경도시인 해산은 6,300원으로 벼 추수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혁 박사는 북한의 지난해 수확이 양호했는데도 곡물 가격이 오른 것은 북한 당국이 농민들의 부분적인 곡물 처분권을 빼앗고 국가주도의 유통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정책을 펴면서 장마당 거래가 위축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암거래로 내몰리게 되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는 게 김 박사의 설명입니다.
시장에는 이제 곡물을 판매할 수 없도록 지금 판매 금기를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농사가 잘 됐습니다. 잘 되는데 그 곡물의 수매 계획분을 기본적으로 다 걷어들였지만 그 이상으로 이제 농장원들이 가지고 있는 잉력 곡물에 대해서 외부로 유출을 못하게끔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북한은 식량난 완화를 위해 외부로부터 곡물을 들여와야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와 이렇다 할 대규모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특히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와의 밀착 강화로 북한이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과 무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의 풍부한 밀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군사 분야의 협력의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군수 지원을 주고 받는 게 민생경제형이 아니고 국방 분야나 아니면 김정은 정권 차원의 전략물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러북 밀착에도 불구하고 식량 가격이나 장마당의 생필품 가격이 안정화가 안 되거든요.
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러시아를 방문할 당시 북한은 러시아 측으로부터 식량 무상 원조 제안을 받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의지하겠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대신 최근 러시아로부터 밀 종자를 도입해 자국 내 여러 곳에 파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말 러시아를 방문한 리철만 북한 내각 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귀국 후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 대사를 만나 4월 초 러시아 전문가들이 넘겨준 밀 종자를 평양 주변의 몇 개 군 지역들과 북부 지방들에 이미 심었다며 북한에서의 밀 재배에 맞는 밀 종류를 확정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21년 만성적인 식량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밀과 보리 농사를 대폭 늘릴 것을 지시했고 북한은 이후 밀과 보리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장호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북러 간 기후와 토양 그리고 재배 방식 차이로 종자 도입이 실효를 거두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모내기를 하듯이 따로 키우고 그거를 옮겨 심고 하는 식의 협력이나 농자재를 공급하거나 농기계를 공급했다라면 이게 진정한 협력인데 종자라는 거는 그냥 가서 사철자 놓으면 그냥 A4 포장지 정도 크기로 그냥 이렇게 주면은 끝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실효성이 낮은 수위의 이제 협력이지 아닌가 싶고
중국과의 국경 교육도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조충희 소장은 최근 북한이 국경 일대 중국 측 상인들의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며 식량 등 생필품 거래가 다소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지난달 말부터 북중 국경 지역에서의 밀무역 재개 흐름이 잡히고 있다고 전하면서 다만 북한 당국의 강력한 통제 속에서 장마당을 활성화시키는 수준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3도,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에서 3.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13도, 최고 19도. 안주는 흐리고 오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13도, 최고 18도로 예상됩니다. 남포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2도, 최고는 18도입니다. 신의주는 오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지만 오후엔 맑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24도. 강계는 오전엔 흐리고 가끔 비가 예상되며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기온 22도입니다. 황해 남북도와 경기도 지역입니다. 해주, 흐리고 오전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 13도, 최고는 18도. 개성은 흐리고 오전 가끔 비가 예상됩니다. 최저 12도, 최고 17도입니다. 사리원도 흐리고 오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 12도, 최고는 18도입니다. 다음은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날씨입니다. 함흥은 흐리고 오후 한때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됩니다. 최저기온 10도, 최고는 15도입니다. 신포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최저기온 10도, 최고 14도입니다. 장제는 오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 최저 4도, 최고 14도. 해산은 오전 흐린 날씨 속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엔 맑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 18도입니다. 원산은 흐리고 오전 비가 예상됩니다. 최저기온 11도, 최고는 15도. 평강은 흐리고 오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14도. 청진은 오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오후엔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9도, 최고는 17도입니다. 선봉 오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지만 오후엔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0도, 최고는 16도 기온무보 보이겠습니다. 삼지연은 오전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오후엔 맑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1도, 최고 12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5에서 3.5m, 먼 바다는 2에서 5m로 물결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전 해상 흐리고 오전 한때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2.5m, 먼 바다는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5월 7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함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동남아 미얀마 군부는 3년 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고 지도자들을 구금했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차석 대사는 미얀마 상황은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에게 국제 안보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미얀마의 위협과 관련해 세 가지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First, in the past five months, the Myanmar military airstrikes on civilians have increased fivefold.
우드 대사는 첫 번째로 지난 5개월 동안 민간인에 대한 미얀마군의 공습은 5배 증가했다며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 기간 중 정부군은 미얀마 전역에서 588건의 공습을 했으며 이 중 34%가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3년 전 군부가 불법 집권한 이후 주택과 학교, 병원, 예배 장소 등을 파괴한 정권의 공습과 폭격, 방화에 더해 추가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미얀마 군사정권의 제트연료 접근을 제한해 공습을 줄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수년 동안의 분쟁으로 불발탄이 크게 늘어났으며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지뢰를 사용해 미얀마는 세계에서 폭발물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An average of three people are killed or injured every day by landmines and unexploded ordnance in Myanmar, compounding an already.
우드 대사는 미얀마에서 지뢰와 불발탄으로 인해 매일 평균 3명이 죽거나 다치면서 비극적인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아동기금은 지뢰와 폭발물로 인해 민간인 사상자가 지난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드 대사는 포괄적인 접근과 국제적인 조치가 없다면 이러한 끔찍한 상황으로 인한 희생자 수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얀마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즉시 지뢰 제거와 불발탄 제거를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마지막으로 미얀마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nited States has contributed nearly $2.4 billion since 2017 in response to the Rohingya crisis.
우드 대사는 미국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그리고 이 지역의 로힝야족 난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24억 달러를 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기부국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인도주의적 대응 계획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자금 지원이 중요하지만 인도적 지원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화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적 지원 접근을 허용하고 인도 지원 요원과 의료인들의 독립성과 안전, 또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대이스라엘 휴전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마엘 하니예 최고 정치 지도자가 휴전 제안을 수용한다는 결정을 카타르 총리와 이집트 정보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쟁 상대방인 이스라엘이 해당 안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휴전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측은 이 같은 보도는 이스라엘이 협상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책략이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째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 같은 발표가 나오기 직전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휴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을 준비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날 앞서 라파 동부 지역 약 10만 명의 대피령을 발동했습니다.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중국보다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3개 나라를 대상으로 국제 리더십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미국을 중국보다 지지하는 나라가 81곳에 달했습니다. 반면 중국에 미국보다 더 많은 지지를 보낸 나라는 52곳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서 특히 미국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곳은 동유럽 국가인 코소보였습니다. 코소보에서 미국의 지지도는 78포인트, 중국은 마이너스 76포인트를 기록해서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154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곳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중국의 지지도는 50포인트, 미국은 마이너스 82포인트로 미중 격차는 132포인트였습니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면 일본에서 미국의 지지도는 17포인트, 중국은 마이너스 5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지지도는 13포인트로 일본에서보다 약간 낮았고 중국은 마이너스 65포인트였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지도력에서 중국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지도 추이는 시간에 따라 상당히 변화했습니다. 지난 2007년 이래 조사를 추적 비교한 결과 미국의 리더십은 대체적으로 민주당 정권일 때 공화당 때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한국과 일본 조선업체들에게 기회를 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5일 조선업에서 중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시도가 미국 조선업계를 되살리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오히려 한국과 일본 조선회사들이 중국과의 경쟁을 견디도록 도울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USTR은 전미 철강노조 등의 청원에 따라 지난달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중국 조선업과 해운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서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해당 국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1970년대 선박 생산 능력 세계 1위였던 미국의 조선 산업이 중국에 맞서 다시 부흥하도록 하는 지렛대로 여겨졌습니다. 중국 국영 조선공사와 자회사들의 주축인 중국의 조선업체들은 작년 기준 세계 시장 약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기대가 현실성 없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해양 컨설팅 업체인 마리타임 스트래티지 인터내셔널의 스튜어트 니콜 이사는 미국에서 선박 건조 비용은 다른 나라보다 서너 배가 더 든다면서 이번 조치로 미국이 조선 분야를 재건할 거란 기대는 터무니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이번 조사 조치 덕에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 일본의 수주가 늘어갈 전망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내다봤습니다. 이 신문은 올 1분기 한국의 총 선박 수주액은 1년 전보다 41.4% 늘어났다고 전하면서 같은 기간 8.6% 늘어난 중국보다도 증가폭이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술 핵무기 사용 연습을 포함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러시아 국방부가 6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같은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전략 핵무기, 즉 전술 핵무기 사용을 위한 준비와 배치 연습이 이번 훈련에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남부군관구 미사일 부대와 해군 병력이 이번 훈련에 참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